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2절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 말미에 오늘 인사를 쓰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지를 몇 가지 명령어로 권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일 모레가 끝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런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맷돌을 갈다가 불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밭을 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거나 산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던 대로, 늘 그렇게 생활하던 대로 일상의 삶의 자리를 지켰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가 무슨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잘 알고.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친밀감을 더하지 않아요. 나 그 사람 잘 안다, 그 사람 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알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알매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서로 알기를 꾀한다면 세상의 만남, 세상의 교제, 세상의 사귐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것, 그래 서로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 아니에요? 함부로 막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나가면은 아랫사람 윗사람의 질서 때문에 모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냥 종부리듯이 부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되었다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인사 한번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 하나조차도 귀하게 건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귀하게 대하는 그 귀함의 격이 곧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보십시오. 인간이 뭐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그 귀하게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이에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뭐 좋은 얘기죠.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교회로 이렇게 옵니까? 우린 다 모자라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먼저 채워지고 먼저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도 뭐 늘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고 요한도 얼마나 소리가 컸든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던 그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이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늘 복음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눈에 시선이 갔기 때문에 그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누구도 그를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 안에서 회복된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나사로 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이 게으른 사람들은 권계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세상은 그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0%는 늘상 노상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은 20%밖에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를 만나면 주 안에서 나름대로 다 부지런히 살게 돼요. 이 시간이 영혼을 사는데 왜 이렇게 이 시간을 아끼게 되죠? 이 시간 하나하나가 영혼에 잇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아낀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사람은 뭐 함부로 살고 막 살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스쳐 지나가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몰입해서 듣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건성으로 살다가 제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만 알다가 이웃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뭐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또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막 아무리 나무라도 그냥 잡초처럼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 한마디 잘못 이렇게 막 나무라면 한없이 그냥 이렇게 기운이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잘 분별해서 다루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 좀 야단 맞아도 그냥 다시 일어나서 그냥 또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애들은 좀 때로 따라 야단 쳐도 되지만 어떤 애들은 한번 잘못 그렇게 좀 몹시 야단을 맞으면은 그냥 인생 전체가 거꾸러져서 일어설 줄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이게 교회가 존립하는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동형보복법 내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가 이를 하나 빠지면 이를 하나 뺐고 다리가 부러지면 상대방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오셔서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사람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혁명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정말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혁명도 세상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냥 권좌에 있는 사람이 바뀔 뿐이에요. 정말 세상의 진정한 혁명이란 아랫물 윗물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란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저는 뭐 선거가 뭐 미국 선거건 한국 선거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말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정권이 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무슨 뭐 노조 지도자건 학원 지도자건 사업 뭐 하는 사업가건 누구건 예수 안 만나면 안 바뀌어요. 예수 안 만난 사람이 여러분 돈 가지면 자기만 불행합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권좌에 올라가면 권력 쥐면 자기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면 자기 불행하고 애들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 모르고 결혼하면은 자기 불행하고 배우자 불행하게 만들고 애들 불행하게 만들고. 그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웃도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그게 혁명, 진정한 혁명이에요. 제가 정치학을 10년 공부하고 정치부 기자를 10년 하고 마지막 판에 누가 제가 참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제발 정치하라고, 제발 국회의원 하라고 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좀 저를 사랑하니까 아끼네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는데 답답해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종교란 너무 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제가 의원님, 제가 진짜 정치하러 갑니다. 신학교를 떠나면서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것 말고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무슨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치하러 가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참 뭐 이렇게 안타깝게 여겼는데 그 후에 멀리 제가 돌아와서 제가 그 이 저녁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당신 잘 갔소? 잘했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정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교육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병원도 병원답고 학교도 학교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16절, 17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했겠습니까? 본인이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했겠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명령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의 간증으로 저는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니 성령 충만해보니 이렇게 사라지더라 하는 얘기의 고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도 기뻐할 수 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기쁨.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늘 인상 쓰고 늘 불평하고 화를 내면 누가 곁에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머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유머하면 뭐 잘못되는 겁니까? 예, 점잖은 유머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찔러대는 유머가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12코스가 나온대요. 식사가. 제대로 살다 가면.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갔는데 두 코스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12코스가 나온다는데 중식이 왜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한테 천사가 장로님 그냥 드세요. 당신 담임 목사는 하나도 못 먹고 배달 나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런 유머가 얼마나 좋은 여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목사가 해야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잘해서 정말 가서 12코스를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또 많이 있지만 아침에 이거 하나만 제가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유머를 잊으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늘 인상만 쓰고 삽니까? 늘 세상을 다 책임지는 사람을 그건 메시아 컴플렉스라 그래요. 넌 메시아가 아니다. 넌 예수가 아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놓치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이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란.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맨날 그 뭐 사업 생각은 안 하고 일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몇 단계, 한 5단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뜻을 매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신실한 믿음입니까? 크고 작은 일을 다 주님한테 물어봐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뭐예요? 뜻을 아는 것 아닙니까?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뜻을 모르고 기도 계속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나이 80이 다 된 할머니가 2년 반 동안 성경을 20독 했어요. 왜 그렇게 읽습니까? 딸이 물었더니, 내가 그전에 타 종교에서 말이야 죽을 힘을 다했는데 신도 아닌 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만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2년 반 동안 20독을 했대요. 소리 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기도죠. 아는 것.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 매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우리 애가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라. 땡기는 대로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큰 방향을 놓고 물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저 거지한테 1,000원 줄까요? 2,000원 줄까요? 손에 잡히는 대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내 인생 전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때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제 아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아내가 생각되어 있어요. 야단 맞지는 않을까. 그게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항상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서로 아는 것 아니에요. 그 꼭 뭐 말로 맨 보자마자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야 정신 좀 차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92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테레비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그래도 사랑하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건 여러분 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어제 우리 주일 말씀처럼 구원의 틀 안에서, 생명의 틀 안에서 인생이 해석될 때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나이 들면 감사가 늘어나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매일 아침 아내가 또 운전해 주고 말이죠. 예. 비웃은 거예요? 아니, 비웃지만 모든 웃음은 좋은데 비웃음은 몸에 해롭습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알면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사는 게. 내가 기쁨이 있나? 없으면 빗나간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던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분을 떠난 것이죠. 감사가 없습니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사실은 그 뒤에 또 더 있습니다. 19, 20, 21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다는 끄다는 거예요. 성령을 끄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 우리 성령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억제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정확히 대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하는 거란 내가 그 위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가 늘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범사의 해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검증하라,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저게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성경의 말씀을 누가 전할 때 대언을 듣더라도 저게 성경에 합당한 말씀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범사에 헤아리라, 모든 것을 검증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 23절 24절이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인사말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기도체죠.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밑에 가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또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 첫 말미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끝 마무리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 없이 온전한 관계로 그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과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 온전한 영접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림할 때 여러분들 다시 맞으시겠습니까? 그때만 정신없이 다시 뭐 모양을 내겠습니까? 항상 단정하게 있다가 그분을 맞으라는 것이죠. 늘 기름이 채워져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앙은 주도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함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베이식교회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제가 그전에 뭐 보스턴에서도 교회를 뭐 이렇게 시작해봤고 또 아부다비에서도 시작되는 교회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때는 뭐 제가 하려고 하다가 몸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막 입이 두 번씩 돌아가고 그랬어요. 모든 걸 내가 하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나 제가 베이식교회는 시작될 때 주님한테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맡은 소명이 설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만 할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저는 목격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하시는지, 누구를 보내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예배 장소를 마련하시는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저 말씀을 나눈 것, 성경 함께 모여서 통독한 것, 때로는 기도 제목도 안 나누고 하나님께 일러 바친 것,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 이하를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예? 뭐 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누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회람시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편지가 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 돌려가면서 회람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오늘 아침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이 80이 다 된 할머니가 20부를 읽었다는데 우리가 평생에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없으면 늘 불평불만에 시달려. 모든 게 불만입니다, 여러분. 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없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쇼킹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도 은혜롭게 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희를 깨우셔서 말씀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잠잠히 머물러 침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예언을 어떤 예언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성경에 합한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배려와 성도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걸음, 변치 않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시작은 좋지만 용두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의 뜻 분별하며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마지막 시대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